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위는 수세기 동안 기억될 테러 행위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송한 영상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마리우폴 포위는 전쟁 범죄 책임의 역사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대화가 쉽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 시위원회는 19일 늦게 텔레그램에 영상을 내고 지난주 러시아군이 강제로 시민들을 러시아 영토로 추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400명이 대피해 있던 예술학교를 러시아군이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버스들이 최근 며칠 동안 마리우폴 난민 수백 명을 러시아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신흥 재벌들을 제재하라고 19일 스위스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서 원격 연설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보여준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있다라면서 이들의 계좌를 동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이는 악에 대항한 사람으로서 싸움으로써 여러분은 할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19일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민간인 6,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고위 관리인 키릴로 티모셴코는 이날 하루 동안 마리우폴 4,128명을 포함해 주요 도시에서 총 6,623명이 대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티모셴코는 18일에는 약 9,100명이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탈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847명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64명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상한 민간인은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모두 1,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은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역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장단기간 봉쇄하거나 신속 검사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에서 최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숨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65세 남성과 87세 남성으로 모두 기저 질환을 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의 타이완 해협 항해가 도발적이고, 이는 타이완 내 친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중국군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군이 미 해군 구축함 랠프 존슨함의 항해를 감시했다면서 타이완 해협 통과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 당국은 17일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따른 타이완 해협 내 공역을 정기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도 1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군용기가 추락해 미군 4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19일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실종자는 모두 미국 국적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는 트위터에 희생된 미군 4명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미 해병대 소속 MB-22B 오스프리 기종으로 차가운 대응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기가 악천으로 착륙에 실패한 뒤 구조대가 19일 일찍 육상에서 추락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지역 일기예보에 따르면 현지에 돌풍과 폭우가 내렸고 눈폭풍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불러온 긴장이 음악계의 국적 논쟁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또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의 음악인들이 무대에 서지 못하거나 퇴출되고 있고요. 그동안 러시아 예술가로 불려왔던 우크라이나 땅에서 태어난 음악가들이 지난 활동을 조명받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우크라이나 깃발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란빛과 파란빛이 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물에 드리워졌고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문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우크라이나가 고향인 미국의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으로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즉흥곡 내림 G장조 작품번호 90-3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브에서 태어난 미국으로 망명한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였습니다. 즉흥곡은 갑자기 떠오르는 악상을 소품 형식으로 담은 피아노 곡을 말합니다. 낭만파 음악가들이 즐겼던 특유의 음악 형식인데요. 슈베르트는 1820년대 후반에 8곡의 즉흥곡을 만들었는데 작품번호 90과 작품번호 142에 4곡씩 이 즉흥곡을 담아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이어드립니다. 프로코피에프는 라흐마니노프와 쇼스타코비치와 더불어서 혁명기 러시아를 겪었던 음악가고요. 구소련 음악가 또는 러시아 음악가로 분류를 합니다만 태어난 고향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있는 마을 손초프카인데 수년 전까지 크라스니에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농촌마을에 살았던 프로코피에프를 모스크바의 음악 교육을 받게 했던 것은 이 아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13살에 명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들어갔고요. 1914년 졸업 즈음에는 이미 대작인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했고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회에 나가서 최고의 피아노 연주상을 받았던 근대 음악가인데요. 정통을 벗어난 실험적인 작곡과 연주 때문에 당시 음악계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 마치 축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 라장조 1악장 알레그로 브리오소 빠르고 씩씩하게입니다.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켈츠만 마이클 틸튼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플루트의 음색과 하프가 아주 잘 어울리는 조르주 베이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간주곡 인터메조였습니다.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죠. 들어본 인터메조 간주곡 부분은 카르멘의 3막이 시작되기 전에 흐릅니다. 미국의 플루티스트 트레이시 실버먼과 그의 아내 트레이시 스위치 실버맨 그리고 19세기 로만 음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속의 봄 분위기를 담은 클래식 작품,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발레극 호두깎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 병정 호두깎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꽃의 춤인데요. 사탕요정의 시녀인 꽃이 추는 군무에 흐르는 꽃의 왈츠입니다. 차이콥스키가 발레 호두깎기 인형을 발표한 것이 그의 나이 50인 1890년이었습니다. 초연은 2년 뒤였는데 동화의 세계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지 차이콥스키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이콥스키를 대표하는 발레곡으로 꼽히죠.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선택하는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발레 공연과 또 연주음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스 아브라바넬이 지휘하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왕입니다. 지금 버킹엄궁의 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고 장남 데이비드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에드워드 8세가 됐는데 대관식을 치르기도 전에 미국인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동생인 엘버트 왕자에게 넘기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영국의 왕이 된 엘버트 왕자. 엘버트 왕자가 조지 6세이고 영국계 호주 감독 톰 후퍼가 2010년에 영화 킹스 스피치에 조지 6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지 6세는 심한 말더듬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할 때 마이크 앞에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왕실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고쳐보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긴장을 내려놓는 데는 담배가 도움이 된다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또 입안 가득 구슬도 물어보게 하는데 차도는 없고 오히려 조지 6세를 화나게 합니다. 왕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시대, 국민과의 소통에 라디오 연설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남편 조지 6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던 부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안에 유명하다는 한 언어 치료사를 찾아갑니다. 왕은 불편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갔다는 것도 격식도 예의도 없어 보이고 또 자신을 버티라고 부르는 무례해 보이는 라이오넬에 불쾌합니다. 큰 소리를 내라 합니다. 우르르르 입소리를 내게 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몸에 힘을 빼보라고 하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방법에 왕은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의 조지 6세, 라이오넬의 치료법을 따라 봅니다. 조지 6세가 말을 더듬게 된 이유를 찾아가는 라이오넬의 치료법. 억눌러왔던 조지 6세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화를 내는 가운데 소리가 올라가고 긴장하면 더욱 말소리를 내지 못했던 조지 6세의 말이 빨라지는데요. 어릴 때부터 형과 비교받으며 살았던 조지 6세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유모의 학대를 받았었고 그 어릴 때 생긴 위축감에 말을 더듬게 됐다는 것이 라이오넬의 진단이었습니다. 조지 6세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늘 왕 가까이에 있는 라이오넬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라이오넬이 학위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곁에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라이오넬에 대한 조지 6세의 신뢰는 더 깊어지고 왕의 공식 치료사로 소개를 합니다. 그 사이 독일에는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영국에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국을 이끌어야 할 조지 6세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지 6세의 긴장은 역력합니다. 라이오넬은 왕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음을 살피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연설장의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조지 6세에게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듯이 시작해보라고 하는데요. 마치 무대에 선 지휘자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조지 6세의 연설을 이끌어줍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던 왕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사람들도 라디오 앞에 앉은 국민들도 점점 왕의 목소리에 집중하는데요. 5분 정도 이어진 조지 6세 연설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박수로 이어집니다. 영국과 미국의 아카데미상, 각본상, 감독상, 남우주연, 남우조연상 등 당시 많은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킹스 스피치입니다. 조지 6세 역에는 영국 배우 콜린 퍼스, 라이오넬 역에는 호주 배우 러프리 러쉬가 열연을 했고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독특한 방법의 연습, 갈등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의 관계가 되는 장면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히가로의 결혼과 클라리넷 협주곡 등이 흘렀고요. 또 라디오 연설의 긴장감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이,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버킹엄 궁의 발코니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황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베토벤 협주곡 5번이 흘렀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73의 2악장 아다지오 운뽑고 모쏘 느리게 하지만 조금 격하게입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발터 기제킹, 이탈리아인 지휘자 알체오 갈리에라가 이끈 휘라무니 오케스트라가 영화 킹스 스피치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지아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아리아 운벨리 베드레모 어떤 개인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소프라노 애나 모포, 오스트리아 지휘자 에리 라인스트로프, 로마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였습니다. 청일 전쟁 무렵인 1895년 일본 나가사키 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나비 부인입니다. 당시 나가사키는 러시아의 극동함대 기지였고요. 190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는데 나가사키는 미국의 함대가 드나들었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미 해군 장교 핑커튼과 결혼한 게이시아 여성 초초상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게이시아가 된 15살 소녀의 예명이 나비를 뜻하는 초초였는데요. 초초상은 핑커튼을 사랑을 약속한 남편으로 섬기지만 핑커튼은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식이 없고 초초상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오매불망 핑커튼을 기다립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집에서 초초상이 아리아 어느 게인 나를 노래합니다. 이별하던 그날에 사랑하는 그이는 내게 말했다오. 오 버터플라이. 그대가 기다리면 내 꼭 돌아오리다. 어느 맑은 날 바닷물 저편에 연기 뿜으며 흰 기선이 나타나고 늠름한 내 사랑 돌아오리다 하는 내용의 아리아였습니다. 푸치니는 1900년에 런던에서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는 연극 나비 부인을 봤고요. 그 공연에 영감을 얻어서 오페라로 다시 만든 것이 오페라 나비 부인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작품 번호 425 알레그로 빠르게가 이어집니다. 만돌린은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입니다.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고요. 몸통의 뒷부분이 아주 불룩한 모양의 서양배나 무화과를 잘라놓은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아몬드나 이 아몬드 모양을 뜻하는 이탈리아 말 만도리아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세와 바로크 시대에 만돌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발디도 만돌린을 좋아했고요. 또 만돌린 연주를 가르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작품 번호 425의 1악장 알레그로 빠르게입니다. 미국의 지휘자 에릭 쿤젤의 신시내티 팝소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마무리합니다. A장조 작품 번호 622의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곡으로도 유명한데요. 1791년의 가을날 모차르트의 삶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때 완성을 했다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협주곡입니다. 미국의 클라리네티스트 리처드 레슬리 스톨츠만과 헝가리 음악가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